할렐루야. 또 복된 주일에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노래는 꽃피는 봄날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그 꽃구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 노래가 되어 있는 노래인데 우리 교회 김행기 집사님께서 그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노래의 그 배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의 배경이 오늘 가그 고려 시대에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내려오는데.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꽃구경 가자고 하고 고려장을 하러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 솔잎을 따서 그 길에다 뿌리면서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장신대에 공부하고 있을 때 그 목회학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던 분이십니다. 황해도가 고향이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어버이 그 주간 그 강의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그 남아있는 얘기였습니다. 그 공산군이 이제 쳐들어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잡혀가게 되었는데 마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잡혀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그 산에 숨어서 보게 되었는데 총소리가 이제 탕탕하고 총소리가 나고 그 세 사람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사람들 그 떠나가 버리고 조용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온 가족이 믿음생활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두 사람도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아들아, 빨리 곳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을 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효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효자다. 그런 소리가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가신 다음 그 이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좀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내려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말을 했겠느냐.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이든 내 가슴에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죽어서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여름철이 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학생회장과 청년회장을 데리고 그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양 본강 저수지 쪽이었는데, 그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밑에 그 계곡, 지금도 그 장소를 가서 보면 제가 알아요. 근데 그 한참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많은 그 물이 흘러서 고여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내려갔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남학생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 학생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자마자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 물속에 제 아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새파랗게 되어 있고 안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곳에 어느 한 남자가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에서 이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생은 그 밑에 가까운 곳에 그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그 학생이 그 보건소에 가서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보고 하더니 이분이 지금 물속에서 이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줄 모르고 막 인공호흡을 막 했어요.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속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수영을 못하는 아이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니? 물 위로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그 물속에서 예, 아빠하고 함께 수영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물에 빠져버리면서 그 물속에서 자신의 발을 그 발을 받쳐 올리더라는 것이에요. 톡 올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물 위로 올라와서 또 살려주세요 하고 또 빠져내려가면 밑에서 톡 계속 올려주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거의 이렇게 심장마비로 몸이 굳어가고 심장마비가 와서 이미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그래서 아들을 물 위로 쳐올리고 아들은 그때마다 올라와서 살려주세요라고, 마침 그때 우리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잊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물 위로 올렸던 그 얘기를 늘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불러주었던 우리 김행기 팀이 불렀던 그 노래를 보면 꽃피는 그 봄날이라고 하는 그 시의 내용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꽃 구경 갑시다, 제 등에 업혀서 꽃 구경 갑시다, 온통 세상이 온통 꽃피는 그런 봄날이어서 어머니는 조화라고 아들 등에 업혔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서 그 숲이 짙어질 때 그만 그 어머니는 깜짝 놀린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솔잎을 한 움큼씩 또 한 움큼씩 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길 뒤에다가 그 솔잎을 계속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솔잎은 뿌려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내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구나. 그런 애타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그 솔잎 보고 내가 꺾어놓은 그 솔잎 솔까지 보고 집에 잘 찾아가라 그래요. 거기까지 시의 내용이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했더니 사정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님 등에 업고 꽃구경 가서 어머님 이렇게 고려장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 가는 길에다가 계속 솔잎을 따서 뿌려서 내가 그 솔잎 보고 이렇게 빨리 길을 찾아서 집에 왔노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아니 그런 어머니를 호지산에 두고 오면 되겠습니까? 나라의 법이 70세 이상이면 고려장을 하라고 해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갑시다. 그 며느리가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주 극진하게 효도를 하고 모신 것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고려장을 시키지 않고 집에 모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려고 불러온 거예요. 어떻게 법을 어기느냐? 그랬더니 그 사슬 얘기를 쭉 하면서 법이 그래도 우리는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법은 없애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슬픈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얘기인데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이제 그곳에 살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어떤 상실감, 사람은 성경의 원리가 그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 있고 그런 우상 숭배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실은 삶의 어떤 그런 흉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흉년까지 같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입니다. 살아남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아주 힘겹게 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두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눗을 만나고 그리고 그 눗을 통해서 지극한 그런 효심을 통해 그 눗의 가문이 축복받는 그런 얘기로 그 눕기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는 아파하는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봉독한 우리 1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영혼이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육신도 지쳐있는 아파하는 그런 그 엘리멜렉 그러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영적으로 큰 상실감도 있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문화, 이방 나라에 내려와 사는데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그 나오미는 두 아들을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두 아들 말론과 규론이 그 모압에 있는 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온 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누시였는데 이 두 며느리가 아주 착하고 예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아들을 바라보고 두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나오면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한 10년 정도 그곳에 살다가 결국은 두 아들도 죽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상실감, 경제적인 상실감,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그 고통, 그 아픔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나를 나오미라고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은 베들레헴 떠났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쓴물이 되고 말았다 스디슨 내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두 아들 죽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살면서 베들레헴 땅이 기근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이 모압 땅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결심을 하는데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잃고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어머님께로 돌아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해라. 내 딸들아 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 따라 나옵니다. 한참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희 둘은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미의 마음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가 어머님 제가 끝까지 어머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르바가 이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스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노스의 효심입니다. 효도하는 마음. 그 효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봉독한 말씀 16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스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노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노스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노스의 그 효심은 결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그 결심 속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 있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오르바는 떠났고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시고 병들어 있는 그 시어머니 혼자 데리고 며느리가 이 젊은 며느리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위험합니다.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산길을 지나야 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그 많은 광야를 지내야 되는데 위험이 따라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본들 지금 그 무슨 시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 가면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또 베들레헴 심리적으로나 또 아니면 어떤 그 상황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면 우리의 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그리고 많은 핍박이나 환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신앙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심.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모압 땅에서 모압 백성으로 이방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문화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완전히 그 삶을 바꾸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그 결심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그 효심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귀한 효심이 뭐냐면 부모님을 하나님 믿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처럼 더 귀한 효도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머님, 부모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효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결단 속에 이 결단, 내가 죽는 일 말고는 이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 누슨 그 누키서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효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효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누슨 그런 효심을 통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가 그 효심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자신의 후손에서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훌륭한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이 땅에 생명이 길다는 예배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된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 이런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이 수성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부모님을 우리가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늘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공경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해드리고 교회에서 만나면 애를 갖추어서 인사하고 어제 그 결혼식 하는데 그 식당에 이제 끝나고 피로연 그 식당에 앉아 있는데 식당으로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청년이 와서 멀리서 탁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 친구들이 참 예쁘게 보였어요. 여기 있는가 이름이 한나하고 종준이가 그런 것 같은데 찾아와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람이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면 그 인사를 잘하는 거 그게 예를 갖추어서 또 섬김이요 효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이렇게 과거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에 나온 게 전에는 항상 일본이 현금이었어요. 근데 요새 일본은 현금이 아니더라고요. 현금은 뭐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온다네. 노인수당도 나오고 해서 현금은 나도 있다. 필요한 것 1번 선물의 베스트 1번이 안마의자더라고요. 안마의자, 안마침대, 안마의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아 그게 그 60개월 할부도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 받고 싶은 게 뭐냐면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하는 거, 뭐 해외를 가든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부모님들이 또 이런 선물들을 원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잘 효도해드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